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다시금 저희들 주의 존전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한한 피조물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과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두 제자는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한 첫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여기 첫 성찬식이 행하여진 시기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전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신 때는 언제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첫 성찬식을 행한 시점은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게 체포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결박되어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석방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영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이어서 첫 성찬식이 행하여졌던 시점은 바로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들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 또 구약의 모든 예표들 또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일들을 말해준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죄악이 용속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영원히 속한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 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이제 제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첫 성찬식은 바로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런 시점에 행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대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영구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 성찬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 성도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은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계속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정된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 애굽의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구출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 14절에 가보면은 이러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이러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인 것이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기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이 모두들 자유롭게 먹고 있을 때 옛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그 옛것이죠.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례, 성찬입니다.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셨다.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옛 상징, 즉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것은 유월절이죠. 영원히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서 그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롭고 피를 흘리지 않는 상징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피를 흘리지 않는 상징이 옛것을 대체할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성찬식을 아주 가깝게 역사적으로 연결시키심으로써 전자에서 본질적이었던 것이 후자에서도 상실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둘 다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단번에 그리고 절대 충족적인 희생을 뜻한다. 유월절은 이 사실을 내다보며 가리킨 것이고 주의 만찬은 그것을 되돌아보며 가리킨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미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되돌아보면서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윌리엄 핸드릭슨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몸과 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는 나의 몸이다. 잔에 대해서는 포도주에 대해서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에서 사제가 기도하면 그 즉시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그 본질이 변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체설입니다. 그러나 화체설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화체설에 대한 지지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 본질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비유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행하는 위대한 일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영혼에 생생하게 보여주어 그것들의 달콤함과 능력과 효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가리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믿음은 어떤 일의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돌아볼 줄도 알고 어떤 일의 결과를 찾아서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안다. 즉 믿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도 추적할 줄 알고 또 은혜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는지도 예견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효과적이고도 위로가 넘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우리의 믿는 심령에 집중 하게 되도록 만든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강을 그것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성찬 도중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면은 대단히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난감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찬식이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우리의 몸과만 관련되는 그런 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버리면은 뭐 우리가 믿음을 뭐 발휘한다든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채설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믿음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저 우리들이 성찬식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떡을 그저 그냥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떡을 우리 입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죠. 묵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내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이상 무엇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묵상할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의 몸이 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키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학적인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미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엉뚱한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활용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면은 성도들은 떡이 비유하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성찬식에서 받아 먹는 떡은 보통 떡입니다. 일반 떡이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떡을 이제 바라보면은 그 떡이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 실제적으로 예수님 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비유적으로 했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활용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성찬을 고안해낸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 끝날 즈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들의 몸의 영양분을 제공하여 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 의미는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 또 힘을 얻으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그것은 먹고 기운을 되찾으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식에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라는 이런 말씀은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또한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